자, 이제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를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신약성경 18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두 번째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비전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 가족 공동체 만들기입니다. 제가 연초부터 우리 비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비전에 대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가족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태도를 결정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제 설교를 들으시죠? 이 중에 딱 한 분만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그렇죠? 불안한 마음으로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 아내. 예. 얼마나 불안할까, 그렇죠? 예. 아마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설교 죽쓰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마 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과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도분들이 목사님을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래서 같이 앉기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예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쫙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신 순서대로 앉는데 제 옆에부터 앉는 게 아니라 제일 멀리부터 이렇게 탁탁탁 앉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제 옆자리만 딱 남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이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머, 자리가 없네? 제 옆자리가 분명히 비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자리가 없대요.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의자를 하나 가지고 와서 앉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어려운 거죠. 관계에 따라서 태도가 결정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가 예수가족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인데 교회가 정말로 예수가족 공동체라고 한다면 정말 성도들이 나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이 사실을 진짜 믿고 이게 진짜 실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성도들 간의 태도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족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믿더라도 실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오늘 교회가 예수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째는 교회가 예수가족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가족 공동체를 묶는 핵심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교회는 예수가족 공동체다. 예, 교회는 예수가족 공동체다. 예, 예, 저의 오늘 설교의 목적은 이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래서 완전히 마음에 이렇게 새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머니와 제자 요한에게 새로운 관계를 설정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을 가리킵니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일곱 마디 말씀,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그 가상칠언 중 세 번째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모시라라고 부탁하셨을까요? 왜 요한에게 어머니를 지금 맡기고 있습니까? 본인 아들이 죽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어머니를 봉양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공경심과 효심에서 자기가 죽더라도 모실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자 요한에게 맡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 인간으로서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율법의 도리를 다 지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이 단순히 예수님의 공경과 효심을 나타내는 장면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계십니다. 십자가 사건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 달려 죽으시는 전 인류적인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단순히 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통틀어 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계시는 우주적인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엄청난 사건을 하시면서 단순히 가족, 가족 한 사람을 갖다가 맡기는 그런 장면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렇게 더 생각이 되냐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요한복음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 사건들은 단순한 사건들이 아니라 엄청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들이거든요. 우리가 요즘에 요한복음 묵상하고 있죠? 묵상하고 있죠? 묵상하면은 아시다시피 거기에 엄청난 신학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 사건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인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임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단순히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신학적 의미가 담겨있는 사건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물 위를 걸은 사건은 어머, 사람인데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 당시에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이게 연결이 돼, 유월절 이후에 연결되는 건데, 또 다른 모세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 또 다른 모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물은 당시에 혼돈의 상징이었어요. 그 혼돈을 밟고 일어서서 승리하실 수 있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신학적 의미가 담겨있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사건 하나하나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엄청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 장면은 단순히 어머니가 불쌍해서 봉양할 사람이 필요해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예수 가족 공동체가 탄생하는 더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27절에 한번 보면, 오늘 본문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어디에?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꼭 봉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뉘앙스가 이렇게 풍깁니다. 물론 전혀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여기에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정확히 직역을 하게 되면 그 제자가 자기 무언가에, 그러니까 무언가로 모시니라, 또 취하니라 뭐 이런 의미예요. 영어로 말하면, 한글로 번역하기는 어려운데 영어로 말하면 his own입니다. his own 다음에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럼 뭐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유추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경, 그 영어 성경들은 his own home, 여기도 보면 home이라고 나와 있는데 유일하게 NASB만 his own household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의 어머니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해요. 다 번역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문맥적으로 볼 때 집이라기보다는 가족이나 아니면 어머니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his own 하고 딱 끝났으면 앞에 문맥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집이라고 하는 문맥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마리아에게 집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마리아에게 아들들이 없었습니까? 예수님 동생들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가족이나 어머니를 강조해서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 어머니가 홀로 되는 것을 불쌍해서 봉양한다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가족이 탄생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음을, 더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인데, 그렇죠? 다른 사람인데 서로 새로운 가족 관계로 엮어지는 예수 가족 공동체가 탄생되는 더 깊은 신학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있습니다. 그 앞에 여자가 있습니다. 한 여자가 있고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머니 마리아, 제자 요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지금 예수님께서 설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좀 낯익지 않습니까? 많이 본 장면 아니에요? 뭐와 비슷해요? 결혼식과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주례자가 있고 남자와 여자가 서서 이제 새로운 부부가 관계가 되는 것을 이 주례자가 선포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부부 결혼식은 아니지만 똑같은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서 있고 예수님이 어머니 여자와 제자 요한 남자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주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최경락 박사님은 그 말씀 2012년 5월에서 이 장면을 해설하면서 이것은 일종의 가족 결혼식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주례로 다른 어머니와 다른 아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가족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가족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한 절씩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찾아온 이유는 왜 그러냐면 문맥을 보면 이런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미쳤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소문이 아마 금방에 좀 퍼졌던 것 같아요. 어머니도 들었겠죠?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머, 우리 아들이 미쳤대. 귀신 들렸대.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걱정이 되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보고 싶은 거예요. 동생들을 데리고 갑니다. 가서 47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야, 이 말을 듣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오셨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대단히 섭섭하겠죠. 49절 물론 이 말은 예수님께서 혈육관계를 끊었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또 다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49절 손을 내밀어 누구를 가리켜?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제자는 누구예요? 제가 지난 3주 동안에 말했던 것처럼 신자가 곧 제자입니다. 제자는 곧 신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곧 제자죠.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누굽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새로운 관계, 가족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성도 간의 관계도 같이 함께 설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예수 가족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가족 공동체다. 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형제 자매들을 실제로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가족처럼 여기.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들아, 형제들아. 야고보도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형제들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쓰는 종교적인 그냥 피상적인 호칭이 아니에요. 형제님, 자매님 우리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냥 단순히 피상적인 호칭이 아니라 당시에는 실제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아버지요 실제로 가족처럼 여겼어요. 그 당시에 형제들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가족임을 말하는데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자기의 물건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대요. 서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그래요.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대요. 그 정도로 서로 통용하면서 도와줬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어떻게 자연스럽게 됐습니까? 성령을 받고 우리가 한 가족임을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 가족이구나. 가족임이 이제 실제가 되는 겁니다. 가족이니까 물건을 통용하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가난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가족이니까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이 집안에서 그 냉장고에서 음식 꺼내 먹을 때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꺼내 먹습니까? 허락 받고 꺼내 먹어요? 아니죠. 그렇죠? 지 것도 아닌데 막 지 것이냐 막 꺼내 먹잖아요. 우리 아들도 그러거든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예. 더 사달라고 막 그래요. 왜 그래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은 그런 겁니다. 물론 이 구절이 우리가 전부 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도와줄 정도로 진짜 가족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내 가족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는 엄청난 파격적인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가히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게 되면 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과 헬라인은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될 수 없었어요. 유대인은 혈통사회잖아요.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조금 섞였는데 아예 자기 취급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혈통을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유대인이 헬라인들에게 형제라 부른다, 자매라 부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형제자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헬라인 안에는 로마인도 포함되어 있어요. 로마인은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 지배국가였어요. 유대인은 피지배국가입니다. 근데 그들이 형제자매가 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이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데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형제가 되는 거예요.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기 때문에. 그렇죠? 종이나 자유인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종이나 주인이, 노예가 어떻게, 그렇죠? 노예가 어떻게 주인에게 형제라고 그래요? 자매, 기분 나쁘죠? 그렇죠? 저 어떤 분 그런 분 봤어요. 그 장로님이신데 장로님께 형제님 그랬다가 이제 시험 들으셔가지고. 예. 그러거든요. 종이, 종인데, 노예인데 주인한테 형제님 가능해요? 당시 사회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실제로 노예에게 또 주인에게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뭐라고 부릅니까? 골로새서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불러요. 노예잖아요, 노예. 노예인데 내 형제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신분사회가 있었잖아요. 전북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는데 아주 이 교회에 오래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산리 동네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부자였대요. 양반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랑채를 교회로 헌신했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머슴이었던 그 집 머슴이었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예수님을 믿고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같이 집사가 됐어요. 나중에 이제 좀 지나서 장로를 이제 뽑는 그런 날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조덕삼이 주인이고 양반이니까 조덕삼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장로가 됩니다. 이자익이 장로고 그다음에 조덕삼은 그냥 집사. 선교사님이 매주 설교를 못하니까 그 머슴인 이자익이 대신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래도 되나?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다 성도분들을 안심시키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 이자익 머슴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신학교육을 다 마치게 하고 목사 안수 받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나중에 조덕삼은 이제 장로가 되고 머슴이 담임 목사로 있고 자기 성도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게 신분사회에서 가당한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니죠. 어려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말할 수 없는 비천한 존재임을 폭로시킨 것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줍니다. 경험하게 돼요. 복음을 통하여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분이 무슨 사이가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똑같은 형제 자매죠. 한 가족이죠. 남자 여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집 밖에 있는 여자, 집 밖에 있는 남자 함부로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근데 형제 자매로 부릅니다. 왜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진짜 가족으로 여겼던 거예요. 진짜 가족.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호칭을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가족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부부 말고, 부부 아닌 분들 보세요. 그분이 여러분 가족이 됩니다. 진짜 가족으로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대답을 좀.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에는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가족 공동체임을 믿는 믿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어떻게 기도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믿는 신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다 아버지예요. 똑같은 아버지죠. 여러분이 말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제가 말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다른 분입니까? 같은 분이죠.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따라서 같은 자녀죠. 한 가족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설정되고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만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신자들 간의 관계도 새롭게 재정립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저 인간하고는 같은 가족될 의향이 없는데요? 그런 분들 있죠? 네, 한번 돌아보세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돌아보실 때는. 예. 그렇잖아요. 나는 가족될 마음이 없는데 왜 가족이라고 하십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발적 관계가 아닙니다. 비자발적 관계예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저는 태어나 보니까 저희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저희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저희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제가 만약에 저에게 만약에 선택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훌륭한 목사님 아들 집에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태어나 보니까 저희 누님이 한 분 계시는데 누님과 가족 관계가 됐습니다.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까 그냥 같은 가족이래요. 저에게 만약에 선택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좋아하는 김태희나 송지현아 그런 분과 같이 가족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 밑에 태어났고 누님과 같은 가족관계가 되었습니다. 제 아들,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들, 딸도 그냥 나 보니까 저 인간이 제 아들인 거예요. 나 보니까 제 딸이 생긴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발적 관계가 아니에요. 비자발적 관계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는 저 인간과 가족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믿는 자들은 다 주님 안에서 좋든 싫든 가족이에요. 좋든 싫든 가족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만 결혼하는 것입니까? 이게 부부관계만 있는 거예요? 아니죠. 결혼은 가문과 가문이 연결되는 거죠.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는데 그 부모님들은 내가 부모님으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 장모님, 장인어른 내가 부모님으로 인정할 수 없어. 남자와 결혼하는데 시부모님들 내가 부모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그 가문과 가문도 연결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설정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간의 관계도 재설정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로? 예수 가족 공동체로. 가족으로 재설정되는 겁니다. 그게 믿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님은 믿겠다. 난 예수님 믿어요. 근데 교회는 싫어요. 교회 다니기 싫어요.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 안 다녀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좀 강하게 말하면 교회 다니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생명의 삶 시간에 다 했던 얘기입니다. 예수는 믿지만 교회 다니기 싫다. 이게 뭐와 똑같냐 하면요. 이런 것과 똑같아요. 내가 수영선수인데 물은 싫어서 물은 안 들어가겠다.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수영선수인데 물을 싫어해. 물이 안 들어가.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 다니기 싫다. 예수님을 믿는데 내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다. 수영선수인데 물이 싫어서 물에 안 들어간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과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가족 공동체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예수 가족 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 원리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자, 처음에 제가 교회는 예수 가족 공동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잘 들으셨는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회는 가족 같은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가족 같은 공동체입니까? 아니에요. 예. 그렇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교회가 예수 가족 같은 공동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라 교회는 가족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가족.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이에요. 가족.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 어머니처럼 모셔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에게 어머니 아들처럼 대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보라 네 어머니다.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보십시오 당신 아들입니다. 단정적으로 말했어요. 교회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이야 가족. 명확하게 이게 박혀야 됩니다. 가족입니다. 가족 같은 교회라고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가족 같은 교회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말하게 되면 원형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의 원형이 가족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가족 같은 교회 그러면 원형이 가족이라는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원형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나. 잘 보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듯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순서가 거꾸로 됐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순서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원형이 가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형이라는 거예요. 이 모델로 가정을 꾸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부생활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원형이 아니라 교회가 원형이에요. 따라서 교회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가족. 가족입니다. 예. 여러분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부 사이에 왜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부부 사이의 사랑을 어디서 배우냐 하면요 세상에서 배워요. 되게 어디서 배웁니까? 드라마를 통하여 사랑을 배워요. 소설책을 통하여 사랑을 배웁니다. 다른 곳에서 유명인들을 통해서 사랑을 배웁니다. 세상은 죄로 물들었어요.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배우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아 불륜도 사랑하면 가능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사랑만 하게 되면 어떤 관계도 다 인정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이혼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결론에까지 이르게 되면 그래서 나중에는 가정이 불화가 생기고 깨어지게 됩니다. 결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사랑의 개념으로 세상적인 결혼의 개념으로 결혼을 하기 때문에 결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랑으로 내 마음에 사랑이 식었는데 연애할 때는 막 불타올랐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거죠. 내가 진짜 사랑했던 게 맞는가.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오늘날 청년 그리스도인들도요 결혼할 때 세상적인 개념으로 결혼을 합니다. 성경적 결혼식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결혼 예식을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식을 재밌게 이벤트화 하려고 해요. 어제 본 건 있어가지고 남들이 다 하니까 재밌게 한 번 있는 거 평생에 한 번 있는 거 재밌게 하려고 그래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간소화한다라고 하는 명목 아래 결혼 예식을 아예 안 해버립니다. 신자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성경적 결혼식의 개념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하도 답답해가지고 나중에 그 성경적인 결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전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어디서 배워야 합니까? 어디서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사랑을 배워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인자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게 번역될 다른 단어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주석책을 보게 되면 대부분 어떻게 번역하냐면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다 그렇게 번역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인간의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헤세드는 성경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세요. 제가 이거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는 짐승을 쪼개어 피를 내고 그 쪼갠 사이에 언약 당사자 둘이 지나가게 됩니다. 쪼갠 짐승 사이를 언약 당사자가 지나가는 이유는 둘 중에 한 사람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 짐승이 쪼개어 죽은 것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반드시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는 쪼갠 사이로 둘이 지나간 게 아니라 횃불만 지나갑니다.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지나간 거예요. 의미가 뭐예요? 아브라함, 네가 언약을 어겨도 내가 이렇게 피를 흘려 죽어 그 언약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이런 원리가 또 나오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죠. 그때 모세는 시내산에서 돌판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내려오다가 모세가 돌판을 깨뜨려버립니다. 그렇죠? 깨뜨려버리는 의미가 뭐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써주신 걸 갖다가 감히 이렇게 귀한 걸 갖다가 신성 모독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깨뜨립니까? 깨뜨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거예요.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계약서를 썼는데 한쪽이 어기게 되면 이 계약은 무효잖아요. 찢어버려도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번째 돌판에 하나님께서 다시 계약을 하십니다. 계약서거든요.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게 계약서예요. 다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언약을 갱신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 사이에 뭐가 있느냐. 아주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첫 번째 돌판 너희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깨진 거예요. 그러나 나의 헤세드로 말미암아 내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헤세드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깼지만 내가 다시 언약을 체결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깨뜨려서 너희가 죽어야 되겠지만 내가 대신 죽겠다는 겁니다. 내가 피를 흘려 죽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 관계예요. 그 헤세드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고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가족 관계에서도 볼 수 있죠. 그렇죠? 부모 자식 간의 제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런 것입니다. 헤세드의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너 공부 안 하면 밥 안 줘? 공부 열심히 해? 밥 안 준다? 진짜 안 줍니까? 아니죠. 더 많이 줍니다. 왜요? 많이 먹고 열심히 하라고. 그렇죠? 어떤 날은 자식이 그럽니다. 나 밥 안 먹어! 안 먹으면 지손해죠. 그렇죠? 어떤 날은 나 집 나갈 거야! 그러면 우리야 좋죠. 근데 그렇게 협박하는 아들 앞에서도 부모가 벌벌 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사랑하기 때문이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네가 언약을 깼지만 네가 죽어야 되지만 너를 죽이지 않고 내가 대신 죽겠다. 이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원리가 예수 가족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형제에게 원망이 있는 게 아니죠.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생각나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나에게 원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조그마한 일이라도 생각이 나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라고 그래요. 좀 심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그 형제가 문제가 있으면 그 형제가 먼저 와야죠. 그 형제가 뭐 잘못했으면 먼저 와야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원만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야. 내가 잘못이 없을 수도 있어요. 생각나면 먼저 가서 화해의 손을 내밀라라고 말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잘못한 게 없는데 먼저 가래요. 그러나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말을 썼죠. 형제라고 하는 말.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관계는 하나님의 헤세드로 이루어진 관계예요. 서로 책임지는 관계입니다. 만약 친구 관계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친구 관계라고 한다면 섭섭하면 끊으면 돼요. 안 만나면 돼요. 가족은 다른 관계입니다. 먼저 화목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관계예요. 그 의무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러잖아요. 관계가 틀어졌을 때 내가 먼저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못이 하나도 없어. 100번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이 잘못한 것 같지만 대부분 이제 남편 저도 그러거든요. 제가 죽고 들어갑니다. 물론 요즘에는 조금 안 그럴 때도 있지만 죽고 들어. 그래야 화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족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정혜신 씨가 쓴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이제 그 공감 능력에 대한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초등학생 아이를 둔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이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아이가 어떤 아이에게 폭력을 가했는데 두드려 팼는데 그래서 어머님이 좀 학교에 오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당황했습니다. 막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한테 100번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빌고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와서 막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폭력은 나쁜 거야. 너 절대 다시는 그러면 안 돼라고 따끔하게 혼을 내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이가 펑펑 울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엄마라면 내가 왜 그랬는지 먼저 물어봤어야지. 선생님도 나를 혼내기만 해서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데. 엄마만큼은 나를 위로해줬어야지. 그 애가 먼저 나에게 시비를 걸어서 내가 참고 참다가 마지막에 때렸는데 엄마도 나보고 잘못했다고만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데 그 엄마가 너무 미안했대요. 여러분, 가족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가족이라면 먼저 어떤 잘못이라도 덮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진리를 버리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먼저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되죠. 먼저 사랑해야 되죠. 그게 가족이죠.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이것으로 접근하면 가족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시시비비비를 가리게 되면 그는 사탄의 올무에 걸려드는 겁니다. 사탄이 가족을 노리거든요. 교회를 노리거든요. 어떻게 노리냐 하면 뭐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게 만들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게 시작하면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마귀의 올무에 걸려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예수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요. 시시비비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로 접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 생활 편안하게 할 텐데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도 그래. 내 인생에서 그 인간 몇 명만 없었으면 내 인생 편할 텐데 문제는 그 인간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예수 가족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주변을 한번 보시면서 연세 드신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실제로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의 아버지와 어머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젊으신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의 아들과 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교회는 예수 가족 공동체예요. 이 사실이 진짜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형제자매가 아니라 진짜 내 형제요 자매처럼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가 태도를 바꾸잖아요. 그렇죠? 근데 태도가 안 바뀌는 이유는 관계에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신 대로 이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교회가 예수가족 공동체임을 깨닫고 교회 안에서 또 목장 안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늘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